돼지도축장에 가보면 도축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돼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돼지를 도축장으로 몰고 가는데 돼지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꼬리를 흔들면서 도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돼지가 이렇게 즐겁게 도축장에 들어가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돼지 주인은 쥐고 있던 주먹을 펴서 보였습니다. 그 손에는 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들어가면 뒤따라오는 돼지는 콩을 하나하나씩 주워 먹는 맛에 빠져서 꼬리를 흔들면서 죽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돼지는 눈앞에 콩을 주워 먹는 맛에 죽음의 길을 신나게 갈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명예, 쾌락이라는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콩을 주워 먹는 그 재미 때문에 심판의 길로 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아갑니다. 콩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콩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알고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콩의 유혹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심판을 외면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어 보이지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듭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악행이 습관이 되어서 스스로 끊어버릴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심판을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아멘.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고 전하게 되면 그들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농담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 부대는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죄가 채워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뜻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 술자리가 벌어지게 되면 술을 마다하는 술꾼은 없습니다. 술이 가득 채워진 술병을 받아들고 자기의 배를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진노의 술에 취하는 대상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다윗의 왕조도 제사장도 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하는 모든 주민들도 술에 취하게 됩니다. 이술 취함의 결과는 자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술에 취해서 서로 충돌합니다. 술에 취해서 서로 상하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술에 취해서 서로 충돌하며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유다 백성들의 악행은 술에 취한 인사불성이 된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부자 사이에도 몰라 볼 만큼 사회가 타락해져 버립니다. 바벨론이 침략하기도 전에 이미 유다는 서로 싸워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전에는 선포된 심판이 되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리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진노의 잔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절박하게 경고하며 호소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감정은 극에 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는 백성들의 교만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귀가 닫혀있다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또 교만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확고함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교만을 버리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양은 목자와 무리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무리에서 떨어지면 무리와 헤어지고 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서서 뱅뱅 돕니다. 그래서 목 놓아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던 포식자의 잠을 깨우게 되고 타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죽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털을 밀거나 죽을 때 찍소리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양떼 목장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진짜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 찍소리도 내지 않는답니다. 몽골에서 양을 도살할 때 가슴을 칼로 째고 아침부터 좀 죄송합니다. 가슴을 칼로 째고 동맥을 손으로 움켜잡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도 역시 찍소리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순하기도 하지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양이 무리를 떠나고 목자가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순간 양은 죽음에 직면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미 목자를 버리고 홀로 선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급한 예레미야는 이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한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교만을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유다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유다가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유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제 예레미야가 자신의 진심을 말합니다. 유다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은밀한 곳에서 애절하게 통곡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호와의 심판은 양 떼를 적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 민족을,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자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어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게 온전히 잡혀가도다. 심판의 어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네겝에까지 전 지역을 덮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걷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는 것은 왕의 왕관이 머리에서 내려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왕과 왕후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다가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럴 수도 있지,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의 웃음일까요? 아니면 이 패역한 시대를 바라보며 이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선지자의 눈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의 눈물을 우리가 함께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직자 선교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 10분, 또 권사님 20분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무슨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앞다투어 자원하는 성도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합당한 일꾼이 합당한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우리 이 나라의 패역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눈물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이 패역함을 부여잡고